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의 유명한 노래 중에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아마 다 아시, 서윤이는 모를 수 있겠다. 서윤이도 아나? 아, 네, 역시 나이 차이가 꽤 나는군요. 이 타타타라고 하는 이 노래 제목이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고대 인도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말이래요, 이 타타타가. 그 의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모습,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이 자리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는 것에 대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한치 앞도 몰라 사는 인생이 안다면 재미가 없지, 막 이런 가사들 써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오늘 말씀에 좀 재밌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벌은 건져산소. 어쩌면 우리가 다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알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금을 두르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다 알몸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죽을 때도 결국은 다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 자체가 인생의 어떤 목적이고 목표인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사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거에 되게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이제 행복지수라고 하는 어떤 그 지수를 매긴 표를 보면 UN에서 행복보고서라고 하는 거기 행복지수는 우리나라가 한 50위권 정도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GDP 뭐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매긴 거라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행복 지수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5년 중앙일보에 실렸던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성인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 118위로 이제 매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20세에서 60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6%가 자신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만약에 100점을 행복 이제 100%라고 치면 이제 59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세계에 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세계의 평균이 71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성인이 이제 서현이부터 우리 아버님이 지금 딱 이 세대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143위 중에 우리나라가 118위에 머물렀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이 이제 앞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라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해석은 이런 거예요. 내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라고 따지기 이전에 오늘 하루가 재미있는가? 오늘 하루 사는 게 재밌나? 오늘 하루 사는 게 행복한가? 라고 하니 조사를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중에 이제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오늘 하루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 설문의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4명, 5명은 오늘 하루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재미가 없을까요?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가질 수 없는 사회 속에 산다는 게 더 불행한 거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큼 뭔가 내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지만 이제 그럴 구조가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가질 수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더 가지고 더 누릴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을 찾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나, 아니면 직장에 일하고 있으면 직장에 그냥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요즘 유명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게 전쟁터 같다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회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전쟁 같은데 회사에서는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사는 게 낫지 회사를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거는 마치 지옥 같다. 그러니까 너 그냥 전쟁과 같은 회사에서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잘리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옆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지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난 조금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세상은 어느 쪽이든 기준을 잡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것이 힘처럼 되어버려서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걸 힘으로 강제 힘을 쓰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느 쪽을 기대고 있든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자처럼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마치 불교 용어로 세상을 뭐 해탈해서 뭐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물질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 수밖에 없고 때론 누군가보다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보다는 한없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과 함께 그냥 동조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족 수대로 보면은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한 집이죠. 제일 인원수가 많잖아요. 얼마 전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집이 가난한가?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하유가 밥을 먹다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가난하대요. 그래서 야, 가난한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하유가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엇인가 이제 과거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했죠.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고 생각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일반적인 기준에서 부족함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부족함이 적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느끼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야 아이가 뭔가 이제 친구들이든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준 안에서 부족한 것들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부족함을 채워줘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족함이 채워진 것도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부족함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간사하다가 직장을 간 많은 간사들을 봤지만 간사할 때는 야, 한 달에 50만 원만 있어도 진짜 요긴하게 잘 쓰고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요. 100만 원을 법니다. 만족할까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150만 원을 벌어도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채워줘도 부족하면 또 다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직업적 특성상 만약에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교인 숫자가 늘어야 합니다. 숫자만 늘는 것은 부족해요. 교인들이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잘 버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잘 내야 합니다. 그럼 저는 그것들을 잘하게 하기 위한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사역자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로 간다면 이곳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목사 개인의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은 소위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라 그냥 돈 따발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하위의 아이들의 그런 필요들을 돈으로 채워줘야 하는 구조로 간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아주 내면이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키워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 기준을 세상에서 오는 것만으로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할 줄 알고 비교해서 아 하나님의 기준이 더 가치 있는 기준이구나를 깨달아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 비단 제가 목사인 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목사인 저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돈을 계속해서 잘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돈 잘 버는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만 쫓아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돈으로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이 가져야지만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채워야 된다라고만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의 어떤 스타일은 물질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 내 개인의 행복, 아니면 가정의 행복이 성경적 기준으로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잘 벌고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열심히 벌어야죠. 수고해야죠. 그리고 가진 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행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것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과연 진짜 올바른 기준인가? 이 기준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기준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갖게 된 기준인가? 그 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을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마라? 땅에 쌓지 마라. 이게 성경적 기준이에요. 돈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 이 보물은 일반적인 물질이나 돈 같은 거예요.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가 성경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하잖아요. 이사 때문에 요 며칠 진짜 정신없이 짐을 쌌어요. 모든 사람이 다 느낄 거예요. 이사를 할 때. 우리 집에 짐이 이렇게 많았나? 아마 이사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짐이 이렇게 많았나?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 정도 집에서 짐이 그만큼 나오겠어 했었는데 꺼내도 꺼내도 싸도 싸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짐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았나. 그 저 좁은 집에 저렇게 많은 짐이 어떻게 다 들어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짐을 꺼내보면 그냥 익숙한 삶 속에서는 별로 쌓아놓은 게 없었다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꺼내보면 많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내 기억 속에 잊혀진 어느 부분에 나 이 땅에 쌓아놓고 살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는 땅에 안 쌓아놓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사할 때처럼 꺼내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았는데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안 보였는데 막상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 마치 집을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전환점을 주시거나 우리 삶이 어떤 이동해야 되는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 도전하시거나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어떤 것을 딱 시간을 주셔서 꺼내기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짐이 많으면 어떨까요?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죠. 내 삶에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 왜 짐이 쌓입니까? 언젠간 입겠지. 언젠간 이거 쓰겠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아까워서. 그래서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 없으면 버리겠죠. 근데 언젠간 입겠지,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이게 필요하겠지 해서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요? 돈이 언젠가 입겠지, 언젠가 쓰겠지, 언젠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돈은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만큼 부족한 게 돈이에요. 내 기억 속에 지워진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안정감이 되겠죠. 아,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아, 좀 괜찮겠지. 뭐 평생은 아니더라도 요만큼은 잘 갈 수 있겠지. 아, 이만큼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쌓아놓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 내면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창고를 열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땅에 쌓아놓은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좀과 동록이 와서 다 상한대.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도둑질 당한대. 열심히 쌓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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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쌓았는데 결국 내게 아니게 돼버리는 게 이 땅에 쌓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이렇죠. 그의 풍년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더 지어서 그 창고에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내가 여러 해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정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땅에 열심히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 되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쌓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곳엔 절대로 없어지고 뺏기고 도둑질 당할 일이 없는 곳. 똑같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 오면 이 하늘에 쌓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걸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 게 결국 너를 위해서 쌓아놓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쌓아놓고 쌓는 것이 진짜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나눠주는 것이 진짜 쌓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쌓아놓고 내가 쓸 거야, 나 쓸 것도 부족해, 나 할 것도 없어, 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많은데 내 하고 싶은 것도 할 만큼 나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없어지고 도둑질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쌓아놨는데 없어요. 돌아보니까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모여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마치 우리처럼. 예수님을 창판 모르고 처음 있는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듣겠다라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쌓는 것은 결국 나눠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렸지만 여러분 이 지금 이때가 언제요? 수확을 하는 때잖아요. 거둬들이는 때잖아요. 창고에 모아놓는 때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창고에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있는가를 보고 오늘 올 한 해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농부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잘 쌓았는가는 결국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나눠주고 흘려보냈는가가 우리의 수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어디에 쌓이니까? 하늘에 쌓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윤성훈이라고 하는 어떤 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는데 이제 거두셔야 되잖아요. 거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뜻대로 재정을, 돈을, 물질을, 보물을 다 내 것만 쌓아놓고 있으면 하늘나라의 제밭에는 아마 아무런 소출도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하면 하늘나라의 저의 밭에는 아마 수확물이, 소출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제 삶에, 여러분 삶에 평생이 다 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만큼 쌓아놨는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판명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아놓고 수확된 것은 진짜 수확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늘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하늘에 얼만큼 쌓여 있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수확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느냐는 세상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살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많은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까 간신히 11조 떼놓고 나머지 갖고 내가 뭐 살까, 뭐 누릴까, 얼마나 많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에 더 흘려보내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의 앞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면서 겉으로는 하늘에 쌓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땐 쌓여있는 거 없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사할 때 돼서 꺼내봤더니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쌓아놔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게 너무 우리 안정감 되어져서 움직이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 인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 주신 곳에 나눠주고 흘려보내서 하늘에 더 많이 쌓여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상급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과는 아주 대치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치될 수밖에 없는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반대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그냥 헌금 좀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땐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안정감이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들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못 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지요. 내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는 것이 진짜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플러스라고 하는 가치를,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시고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수확할까, 나의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 주셨나,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이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